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담겨있는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오늘도 말씀 안에서 깊이 깨닫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받고 사는가를 또한 알게 하셔서 그 믿음이 굳게 서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 앞에 그 4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지극히 큰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그런 사람이 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 신자에게 나타나야 될 그 열매 일곱 가지를 사도가 얘기를 했죠. 그 덕과 지식과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러한 그 모습들 열매가 믿음의 근거에서 신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 말씀들을 이제 대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좀 이런 열매 몇 개를 힘을 써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힘써서 맺어야 될 그런 열매로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한다겠는데, 사실 이 사도가 지금 중요하게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부름받은 신자에게 왜 이런 열매가 없느냐, 그 이유와 또 해결책을 아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그 믿고 사는 그 신자인데, 믿음에 의해서 그런 덕과 지식, 절제, 경건, 그러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열매가 없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걸 사도가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9절에 나오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 그 앞에 나오는 믿음에 근거한 그런 열매들이 없다, 그렇게 사도가 얘기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원시치 못하고 멀리 내다보지를 못하고 눈앞의 것밖에 안 본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에는 그 십자가의 은혜보다도 눈앞의 일들을 더 마음에 두더란 얘기입니다. 눈앞의 일들을 더 마음에 두다 보니까는 자연히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 정말 원하는 것도 결국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더라, 그렇게 되더란 얘기죠. 눈에 보이는 그 세상 일, 또 지금 당장 내게 있어야 될 내 일들, 항상 이런 데에 모든 관심이 집중이 되어 있고 또 눈에 보이는 일에 모든 소원을 두고 살아가 버린단 말이죠. 입으로는 예수를 말하고 근데 항상 마음은 눈앞의 일에만 집중되어 있고, 이러니 어떻게 그 영생과 연관된, 생명과 연관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마음에 두게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결국에는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그러한 그 모습에서 벗어나버린 것이죠. 그러니 그런 믿음에 의해서 맺어지는 그러한 열매들이 없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두고 사는 것, 이미 그 신앙 그 생활에 내 관심도 마음도 이미 멀찌감 떨어져 있는데, 그러한 그 모습에서 상태에서 어떤 예수님의 성품들을 나타낼 수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11절에 보면은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도는 지금 예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의 관심은 그 하나님 백성들이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게 좀 관심거리예요. 사도가 말한 이 내용들이 결국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어떠한 문제보다도 참 예수님의 그 생명의 나라, 영혼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이렇게 여겨지는 게 이제 신자로서 그 당연한 모습인데, 근데 우리의 어떤 마음의 상태나 우리의 삶의 그런 모습들을 본다면은 예수님이 영원한 나라, 이건 멀리 있는 것, 이렇게 여기고 멀리 있는 것을 안 봐버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눈앞에 있는 걸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겨버린다면은 결국은 이 사도가 말하는 그 영원 나라에 들어가는 이 문제도 우리 관심밖에 되버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바로 그 사람을 사도는 소경이라 말해요. 원시치 못하고 소경이고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멀리 보지를 못하고 눈앞에 것만 보고 사는 그러한 소경이라는 얘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태반이 그렇게 어떤 멀리 있는 걸 보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받았단 말이에요. 또 그 하나님의 어떤 신기한 능력으로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가 받았단 말입니다. 그게 신자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늘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부르신 분의 영광과 또한 그분의 덕으로 되었다는 이런 사실을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사도가 지금 이런 영원한 그 문제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초대교회가 처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환경과 핍박, 그런 처지 속에서 너희가 해야 될 일들은 그런 환경에서 지금 벗어나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처지 속에서도 너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너희를 붙들어서 영원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덕과 그 영광,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너희가 할 일이고 그게 중요한 것이다, 그걸 사도가 지금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처한 모든 환경, 내가 왜 이런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느냐,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려운 길로 이끌어갔는가, 왜 도대체 형편이 나아지는 게 없는가, 어떤 이러한 모든 것들, 그 이유, 하나님이 나를 그런 환경에 집어넣은 그 분명한 이유도 우리가 이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 이런 뜻이구나, 그 하나님 마음을 알아갈수록 확고해지는 것이죠. 확고한다는 얘기는 흔들림이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굳건히 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요, 자꾸 우리 머리로 알아가는 게 절대 아닌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 온 몸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삶에서 알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과 주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결국은 우리의 마음에는 그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세상에 썩어질 것들로부터 피하는 그런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결코 어떤 믿음에 대해서 게으를 쓰고 없는 거예요. 내 앞에 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같이 급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써 믿음과 사랑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그런 길로 가게 되어지는 그게 신자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로 준 믿음 안에는 사랑도 들어있고 덕과 지식과 절제, 인내, 경건, 우애 이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열매들이, 믿음에 의해서 맺어져야 될 그러한 열매들이 결국 우리에게 없다는 그 얘기는 결국 우리가 주 예수님을 알아가고 믿음에 굳게 쓰는 그 일에 게으르다는 그러한 이유밖에 안 되는 거죠. 또 게으른 이유가 뭐냐? 멀리 보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멀리 보지를 못하고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려고 하신 영원한 나라, 그걸 보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 뭐에 부지런합니까? 눈에 보이는 일에만 부지런하라 그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거기에 부지런하고 우리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일에는 게을러버려요. 잠언서 6장에 보면은 게으른 자는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이렇게 이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빈궁이 강도가 쳐온다 말하지 않습니까? 이 잠언서의 말씀은요, 단지 세상에서 게으르게 사는 것, 일도 안 하고 게으르게 살면서 가난해지는 것, 그걸 말을 하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게을러서 영적인 빈궁, 믿음에 의한 가난, 내 심령의 빈궁함이 온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게으르다는 얘기. 영원한 그 나라에 관심이 없는 거죠. 눈앞의 일만 관심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 내 영생에 대해서는 게으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빈궁, 믿음의 빈궁, 마음의 가난함은, 빈궁함은 결국은 자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세상 형편을 뭐라 하겠습니까?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주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말한 그때 그 형편이 우리가 지금 빠져있는 형편이기도 하단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름에 홍수가 났을 때에 물은 차고 넘치죠. 그런데 먹을 물을 공급하지 않습니까? 생수를 갖다 준단 말입니다. 물은 물이 돼 우리 목을 축일 수 없는 물에 불과하더라는 얘기죠. 꽉 차있는 그 물들이. 그래, 우리가 그 세상의 정욕을 따라서 썩어진 것을 구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이것은 홍수처럼 차고 넘칩니다. 그러한 모습들은. 근데 정작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주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은 기근이 되어 있는 것. 그게 세상의 현실이라는 사실 우리가 직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도 급하게 구하고 찾고 원하는 것, 과연 그게 무엇들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정욕을 다 썩어질 것들, 오직 그걸 더 급하게 찾고 구하고 있는 우리 형편이냐 그 말입니다. 구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런 열매가 없는 것, 소경이 때문이다. 원시치를 못해서 멀리 보지 못하고 눈앞의 끝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열매가 없을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그 베드로서 2장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면은 그 탐심으로 인해서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를 이로 삼는다. 신자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때 그 신자들을 탐심을 이용해서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도록 부추기는 자들, 그게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었습니다. 눈앞에 이익에 눈이 먼 자들이었다는 얘기죠. 결국 이런 자들이 무엇을 잊어버리고 사는가 하면은 우리의 옛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깨끗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걸 잊어버리고 여전히 세상에 썩어질 것에 마음 뺏겨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옛 죄가 깨끗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의롭다 여김받고 영원한 생명의 날 들어간 이것조차도 이미 관심거리에 살아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문제를 놓고 본다면, 그 영화 나라, 그 문제 놓고 본다면, 우리의 죄가 깨끗게 되었다. 아, 이 사실보다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몽땅 깨끗하게 사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기쁜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희한하게 예수님 피가 우리 죄를 사했다. 이러한 소식들, 이러한 말들이 덤덤한 거예요. 막 그런가 보다. 아, 그렇겠구나. 그런데 천국 파겠네. 덤덤하게 지나가 버리고 그저 세상에서 뭐 복금 당첨되고 팔짝 뛰지 않겠습니까? 보통 이 땅의 좋은 일에만 기쁜 소식이라 귀를 기울이는, 마음을 기울이는 그런 게 우리의 형편이죠. 옛 죄가 우리를 깨끗게 했다는 이게 정말 내 온 마음을 사로잡을 그런 기쁜 소식으로 들리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심정에서 그런 상태에서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아무리 힘써도 그런 열매 우리가 맺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생들은 항상 세상을 보게 하면서 신자들을 예수님 피해서 멀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것,
그게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입니다. 신자에게 멀리 보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멀리 보게 하는 게 아니고 눈앞에 있는 일에 항상 급급해야 하고 눈앞에 있는 일에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그렇게 말을 바꿔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피는 그냥 언급만 할 뿐이지 예수의 피로서 들어간 의의 나라 거기에 관심을 끌어가지를 않아요. 온통 세상에 섞어질 것으로 마음을 부추겨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이 성도나 오늘날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나 동일한 유혹이 뭐냐 하면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게 동일한 유혹입니다. 말은 예수 그리스도 말하죠. 하지만은 그 내용은 성경서 말씀하는 예수님에게서 이미 멀어져 버려 있습니다. 자꾸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예수로만 얘기하기를 좋아하는 것이지 정말 그런 문제를 다 떠나서 우리 영혼을 붙들어서 의의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 예수님 말하기를 즐겨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안 되거든요.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예수란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세상 문제까지 보태서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유혹들 항상 그런 유혹들에 흔들려요. 그건 그때나 지금이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 하냐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대가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을 해요.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대가심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하죠. 더욱 힘써 이런 얘기는 오직 이 방향으로만 나아가라 그 뜻입니다. 이 방향으로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그 방향으로만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힘써 굳게 하면은 그 믿음에 서 있다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에서 실족하지 않는 길, 그게 바로 우리를 부르신 일,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일에 굳게 서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말한 대로 사도는 지금 여러 가지의 시험과 환난당한 성도들에게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과 환난서 실족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면 굳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시험과 환난에서 실족하는 게 뭐겠습니까? 나 너무 힘드니까 하느냐 안 믿어 교회를 나가버리는 거.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진짜 실족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어렵고 힘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어려운 일도 바꿔져서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나에게 좋은 길로 이끌어가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느냐. 그게 바로 실족해버린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이유와 내가 이르간 환경 속에 왜 이렇게 놓여있는가 하는 뜻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곧 실족하는 것이 돼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은 항상 자기를 보죠. 항상 나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밖에 못한 내가 택함받은 사람일까 이렇게 돌아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과 택하심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르심과 택하심을 믿으면 된다 뭐 쉬운 일이지만은 사람들은 일단은 뭘 생각하냐면 내가 진짜 불러낸 받은 사람이고 택하심 받은 사람인가 이걸 알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냥 그걸 알아야 내가 그걸 믿고 살 것 아닌가? 내가 택함 받은지도 몰랐는데 그걸 믿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나와요. 근데 사람이 왜 내가 택함 받았는가? 이거부터 생각하냐면은 자기를 돌아보니까 도무지 내가 택함 받은 사람이 확신이 안 선단 말입니다. 뭐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뭐 교회 일도 잘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는 이런 내가 택함 받았다 일 수가 있는가 의심이 나와요. 그러한 것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은 그 누구도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골라낸 게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실 때에는 예, 야곱을 택한 것처럼 엄마의 그 뱃속에 태중이 있을 때 이미 택해버린단 말이죠. 뭔가 한 게 없을 때 택했단 말입니다. 우리를 보지 아니하고 택하신 그 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 자꾸 자기를 보죠. 그러니 흔들리고 실족해버린단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부르거나 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먼저 주님 불러주신 거예요. 부르시되 아무나 그 사람이 잘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이미 창세 전에 미리 정하신 자, 즉 택하신 자를 불러내셨단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거짓 선생들 유혹에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확실히 알고 경고히 서는 것, 그게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 환경이 바꿔주는 것, 이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들은 환경을 바꿔줘봐야 또 다른 문제를 의심하고 흔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처지에서도 흔들리면 믿음 굳게 세워지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인데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 이걸 확고히 아는 거란 말이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그게 무언가를 아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예수님의 피가 흘려짐으로서 되어진 일입니다. 부르심과 택하심만이 아니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다고 하신 그 모든 것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서만 되어진 일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셨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란 말이죠. 주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내가 뭔가 잘못되었다 해서 그 부르심과 택하심이 흔들려지는 것, 이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굳게 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부르시고 택하셨기에 흔들림이 없다, 이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결국 사람들은 자기를 바라보면서 또 내가 전 환경 바라보면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자꾸 자기를 보면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죠. 나를 보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일을 보고서 주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건 흔들림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되겠습니까? 사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마음대로 죄 짓겠다는 길로 나가지도 않겠지만은 설사 하나님의 택함 아래에 있는 성도가 행여 죄의 길로 간다 하면은 하나님 그만두게 가만두겠습니까? 붙들어서 때려서라도 의의 길로 가도록 밀어내시는 것이죠. 왜? 부르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그걸 믿는다면 나를 안 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고 하나님부터 이런 것이구나, 확고한 믿음 속에서 흔들림은 사라진단 말입니다.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걸 굳게 하라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런 말을 하죠. 여기서도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를 택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하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과실을 많이 맺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그 주님이 운한 과실이 월매가 없냔 말이에요. 그걸 베드로 사도는 원시치 못해 그렇다. 근시 안으로 눈앞 이만 바라보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살까 이것만 바라보니까 주님이 운하신 생명의 열매는 보이지를 않더란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택하심을 입은 자 세상을 미움받습니까? 도덕적으로 나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눈앞에 것만 보고 사는데 택한 자는 멀리를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의의 나라 그것만 속에 두고 살기 때문에 미움받을 수밖에 없더라 그 말입니다. 나와 다르다 말이죠. 오늘날 성도가 미움받는 현장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세상이나 교회나 할 것 없이 세상에 속한 걸 사랑 그 사랑하는 얘기하면 미움받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욕만 살아가 봐요. 미움 안 받단 말이 안 받는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서 복 받았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 미움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 받으면서 당시 간증하세요. 초청을 막 받고 난리가 나죠. 그런데 예수님 믿는데 세상서 미움과 핍박 받았다 하면은 교회 안에서도 미움 받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을 불러서 간증하세요 한다면 바울이 무슨 간증하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었더니 뱀에게 물어도 안 죽었다 그런 간증하겠어요? 아니면 복음 전했더니 세상이 날 미워하고 돌던 죽이려고 하더라 그런 간증하겠습니까? 아마 바울의 간증은 사람 다 싫어할 거예요. 이런 일은 지금만이 아니고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세상 속에서 더욱 힘써서 주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그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서 8장 38절 얘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 바울의 확고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사랑을 이 땅 그 무엇도 끊어버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주신 그러한 분이 모든 걸 은사로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기근 적신 위험과 칼 사망 생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힘이 되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든든함으로 다가오냐 그 말입니다. 현재 일만이 아니라 그 어떤 장래 일도 부르신과 택하신을 무너뜨릴 능력이 이 땅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힘써 굳게 하라는 것. 그게 뭔가 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신과 택하신만이 우리를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믿으란 얘기죠. 그래, 이같이 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으로만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버틸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나를 의의 나라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어떤 공로도 그 속에 집어넣지 말고 내가 이래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떨어질 것인가 그것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잘못된 길에 서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고쳐내서라도 징계해서라도 의의 날 집어넣고 말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것. 그게 신자의 힘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자는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만으로 되어지는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하시면 결국은 예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신자는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신자는 세상의 늙음에 들어가지 못했다 해가지고 안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열광하는 그런 늙은 분은 멸망의 길을 뻔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길로 가기를 애쓰지 않죠. 그저 주님 부르신과 택하신을 붙드는 그러한 좁은 문, 좁은 길로만 가기를 힘쓰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임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포기치를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믿음에 의해서 어떤 덕이나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러한 모습들은 나타나지게 되기 마련이라는 것, 그걸 우리가 깊이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그걸 굳게 하고 그걸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잘 기억하시고 그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을 택하시고 불러내셔서 지금까지 여러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그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이끌어가는 것은 내 열심도 내 노력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총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넉넉할 그러한 믿음이 있게 할 것입니다. 저희가 이런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든든히 서간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 믿음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서 그 어떤 일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주만 바라보고 힘써 나아간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은하옵나이다. 우리가 어려움에 있던 어떠한 공고와 환란에 있던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들로 맺어지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